우리 24절 마지막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인사말인데요. 조금 지금 시간대가 톤다운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볼륨 업 해가지고 한번 소리를 높여서 우리 옆에 형제자매에게 또 3일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볼륨 업 해가지고 자, 제 톤을 좀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소리가 안 맞아. 한 번만 더 하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서 자꾸 이렇게 좀 늦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됐어요. 우리 청년들이 참 착해요. 예. 두기고, 이름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성경에 여러 독특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두기고 하면 좀 느낌이 좀 독특합니다. 근데 이 뜻이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행운. 이름 참 좋죠? 예, 뭐 복덩이 뭐그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기고. 우리는 두기고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각자가 두기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두기고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상세한 소개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몇 구절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분 그 행적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많이 소개가 안 됐는데, 마치 누구를 보는 듯 하냐 하면, 디도라는 사람을 만난 듯 캐릭터가 아주 비슷해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읽읍시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의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네.
드로비모라.
여기 보면 두기고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시아 존의 태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의 다른 어떤 곳에 사도 바울과 지금 동행을 하려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러 명단 가운데 두기고가 끄트머리쯤에 슬쩍 끼어 이제 동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군데만 좀 보십시다. 우리 골로새서 4장 7절을 좀 볼까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두기고가 언급된 이유가 뭐냐면 골로새서 4장 7절의 이유와 굉장히 일치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도 왜이 사람이 등장을 하냐 하면, 내 사정을, 여기 내 사정은 누구겠어요? 바울이 처한 지금 어떤 사정이란 말이죠. 그가 옥에 갇혔든지, 어려운 역경 속에 있든지, 지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어요.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이 표현이 오늘 골로새서에도 소개가 됩니다. 두 가지로 소개를 냈어요. 이 두기고를 첫째는 사랑받는 형제,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 이 표현은 오늘 이 두기고 임무를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데 굉장히 중요한 큰 줄거리가 됩니다. 주 안에서 함께 뭐가 된 자라고 소개하죠? 종이 되었다는 말은 복음의 동지요, 동역자가 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을 띄워주세요. 두기고는 어디로 보내었노라?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근데 이 앞에 10절서부터 쭉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 유명한 표현이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길로 갔고 세상으로 떠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야 우리 하자, 가자, 해보자. 시작은 누구나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바울의 행적을 뒤쫓아가다 보면 바울뿐이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떠나요. 언젠가는 다 떠나요. 그런데 그 정말 모욕을 뒤집어 쓰고 고난이 뻔히 내려다 보이는 그 길목에도 항상 끝까지 동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길로 떠났지만 여기 두기고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감옥에도 방문을 하고 역경의 현장에도 그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이렇게 성경 우리가 지금 몇 구절을 봤는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는 메인 간판에 해당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그 메인 간판이 되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기 역할이 뭔지 정확히 알아요. 나는 저분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인간을 돕는다는 태도로 접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온 인생을 던진 선생님을 내가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 뭐 우리나라에서 그 축구하면 일단 차범근 씨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그 기보를 잇는 유명한 인물이 누굴까요? 예, 박지성 씨. 박지성. 이 박지성 선수는 굉장히 그 성품이 참 좋은 분이더군요. 그분의 지금까지의 살아온 행적이나 여기저기 그분의 소신, 철학, 왜 자기가 지도자가 안 되는지, 왜 축구 행정 전문가로 교육을 받고 그것을 준비하는지 그 사연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2002년도 네덜란드의 명장 히딩크 감독이 부임을 해서 우리나라 대표팀을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몇 달 이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를 보고서를 낸 겁니다. 히딩크 감독이. 근데 가장 다른 건 선수들이 다 동의가 되는데 선수들이 한 명도 동의할 수 없는 항목이 거기 하나 있는 겁니다. 뭐겠어요? 그것은 아주 선수들이 동의할 수 없는 항목이었는데 한국 선수들은 한국 국가 축구 대표팀은 정신력이 부족하다. 여기에 코치진까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축구팀 하면 투지와 똘끼와 근성과 이런 걸로 뭐 기술은 좀 부족했을지라도 이런 걸로 뭐 어느 나라 대표팀에도 밀리지 않는 그런 그 자부심이 있었는데 외국에서 건너온 한 감독이 리포트를 내기를 정신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 자기도 동의가 안 됐대요 처음에. 그런데 차츰차츰 그 정신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알아듣고 깨닫고 자기는 그렇게 앞으로 살기로 각오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정신력이 약하다는 히딩크 감독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사뭇 달랐어요. 운동장에 딱 선수들이 뛰는데 축구라는 건 팀워크잖아요. 팀으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전혀 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볼을 후배래도 분명 지금 저 후배에게 패스를 해야 축구의 효과와 효율이 높은 상황인데 선배 찾고 또 선임 찾고 이러다 보니까 축구가 순전한 운동의 기능으로서 운동장에서 펼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약하다는 말은 축구라는 팀 운동의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선후배를 배제하고 누구에게 지금 배려를 해야 되고 어느 선수를 지금 패스를 해야 되고 이런 훈련이 이런 정서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첫 번째로 그 전통적인 룰을 깨기로 작정했던 게 운동장 안에서는 형 찾지 마라. 그리고 그때부터 간단간단하게 이름을 부르도록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대부분 그게 문화가 어느 정도 운동장 안에서는 자리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신력이 근성이 약하다는 감독의 정의를 바로 이해하고 그때 박지성 선수가 그런 말을 해요. 인터뷰 가운데 자기는 성향상 이게 맞다. 누군가를 서포트해주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근데 지도자를 하려면 옳은 소리 또 부드러운 소리만 해서는 지도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축구 현장에 살아본 평생을 살아낸 결과로 혹독하게 고통스러운 소리도 할 줄 알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절대 그런 소리를 못하는 스타일인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이 축구 코치나 지도자가 돼서는 좋은 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뒤에서 시스템적으로 한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성김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축구 시스템을 만드는 행정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지금 차곡차곡 자기는 준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를 보면 이렇게 굳이 다른 사람이 언급을 하지 않으면 성경에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항상 바울이 그 바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복음이 아시아 전역을 넘어서 왕성하게 구원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이면에는 바울 혼자만으로 절대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런 수많은 무명에 가까운 조력자들 뭐 두기고 하니까 오늘 밤에 처음 듣는 사람도 아마 계실 거예요. 굳이 일부러 언급하지 않고는 잘 모르는 누구지? 이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놀랍게도 이 중요한 성경의 서신서인 마지막 부분에 그것도 두기고를 몇 구절을 걸쳐서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과연 여기 두기고를 바울이 마무리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언급을 해야만 되는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을 다시 보세요. 21절 나의 사정. 나의 사정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복음이 그 역사라는 시간 속에 얹어진 상황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 요한 1, 2, 3서 새벽마다 지금 보고 있듯이 거짓 교사들이 극심한 구정물을 끼얹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것도 나의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상황 할 때는 바울의 단순한 개인적인 상황을 말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바울이 선교하는 그 선교의 지금 정확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지금 이 수신자인 성도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서 기도도 요청하고, 두 번째는 그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상황을 지역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일을 같이 염려하고 같이 힘을 모으자, 그 뜻이에요. 그러려면 이 상황을 가감 없이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과 견해 빼고 정확하게 팩트 그대로 전달할, 정확하게 딜리버리를 할 수 있을 인물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기고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몇 년 전인가요? 어느 정부 때인지 모르겠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의중을 제가 들어보니까 많이 바꾼 것도 아니에요. 살짝 바꿨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대단한 물의를 일으켜서 사임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육을 가진 존재이다 보니까 일을 할 때 공동체를 먼저 생각 안 하고 자기의 기분, 자기의 정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뭐 아시는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정확히 맞아요. 분명 그 사람이 전달하는 팩트는 옳은 얘기고 그래야 되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니까 싫어, 안 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이건 잘못된 거죠. 대단히 우선순위를 망가뜨리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조금 차가운 머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히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이고 그 사람과 관계가 정서적으로 마뜩지 않은 관계일지라도 이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일이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일단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를 내려놓을 줄 아는 공동 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인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두기고란 말이에요. 두기고는 그런 의미에서 참 사도 바울의 둘도 있을 수 없는 좋은 참모였다는 거죠. 어디 이런 사람 없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이 돼야 돼요. 진의 일을 할 때든지 목장의 일을 할 때든지 각 부서에서 교회 일을 섬길 때든지 가장 먼저 자기의 견해 먼저 내려놓고 자기의 감정 내려놓고 공동의 뭐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공동의 선을 생각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을 점점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문제라면 우리 서로 내려놓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진영 논리가 형성이 되고 나뉘어져서, 아니 그쪽 패거리들이 그랬대? 하지 마, 싫어. 저는요, 뭐 이렇게 목회를 좀 이제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을 다 겪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는데 6시간을 해요. 야, 이건 좀 기네스북감이에요. 근데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12월 연말이 되면 이제 성탄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교회 두 여성 리더십이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아. 여전도회 회장님하고,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여전도회 회장님하고 권사회 회장님하고 쌍두마차인데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의견을 내면 애장! 그리고 우리는 고아원에 갖다 주는 거 반대예요. 이번에 양로원 갖다 줍시다. 그러면 어느 누가 자기 의견이 태클이 걸리면 아 그렇게 하죠 뭐 이럴 사람이 뭐 별로 있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안 그래도 관계가 불편했는데 그것 가지고 화장실도 안 가고 거의 저녁 예배 다 될 때까지 앉아서 점심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단해요 하여간. 예?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두기고는 모든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해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받고 헌금의 오해도 받고 얼마나 많은 모진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과는 영으로 통한 제자이기 때문에 그는 바울이 힘겹고 공고하고 어떡하나 어떡하나 할 때마다 항상 기억 속에 먼저 떠오르는 인물 두기고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성도들이 새해에는 전부 두기고 같은 성을 다 두시로 바꾸세요. 두택은. 할렐루야. 그게 행운이라는 뜻인데 사실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복덩이 이 정도로 해석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좋은 이름이에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죠. 사도 바울이 첫째가 뭐냐 하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 두 번째는 진실한 일꾼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준비가 됐나요? 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기독교는 이 기초가 전제되지 않고는 복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지가 없는 죄인. 우린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4절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그러니까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말은 이 사람이 유난히 무슨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두기고가 받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대답이 왜 이렇게 뒤숭숭해요? 두기고의 사랑이, 두기고가 누린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상 사랑받았다는 것을 더 형용할 팩트가 있을까요? 두기고만이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밤을 찾은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누리고 입은 자입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강조돼야 되고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뭐라고요?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사람은요,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아니에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그럽디다. 이상하게 집에선 다 헐 죽일 놈, 살릴 놈, 요거도 먹고 천대꾸리기로 살던 아이들은 성장을 해서도 그 내재적 상처가 크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몰라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흥건히 충분히 듬뿍 받고 잘 건강하게 자란 친구들은 그 사랑이 흘러가요. 자기도 똑같이 다른 이들에 대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 몇몇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 난 글렀구만. 나는 맨날 욕이나 먹고 그저 천대꾸리처럼 들판에서 자란 벌거숭이 같은 지난 시간이었는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다 보완해 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혜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더 말 붙일 더할 말이 있어요? 우리도 지난 어떤 과거의 상처와 내재적 흔적을 갖고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의 존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만큼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게 나의 새로운 뭐가 돼 있는 겁니까? 정체성이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정체성을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3장을 보십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사랑도 그냥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늘 깊어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충만해지고 부여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머물러 있는 사랑입니까? 더 풍성해지는 사랑입니까? 네. 그런데 왜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의 세월이 깊어갈수록 이 사랑의 넓이 높이 깊이에 빠지는 게 아니라 왜 자꾸 그게 자기 의의로 쌓아지고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상대방을 찌르고 공격을 하는 이상한 병리현상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람이에요? 두기고가 오랜 세월 바울 곁에 머물면서 그는 드러나지도 않고 박수와 고난은 바울이 다 받지만 항상 그 곁 언저리에서 그 위치를 소중히 알고 그 역할을 귀히 여기고, 에이, 나는 왜 맨날 2인자일까? 언제 한번 저 자리에 나도 올라가 보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우리 목사님들을 부목사라고 부르는 걸 참 싫어해요. 아니, 목사가 부목사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예? 그 부자가 아닐 부자라면서요. 예?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래요. 여러분들은 부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목사면 목사지. 똑같은 목사님이에요, 저분들도. 예? 그 왜, 그거는 이제 행정 용어지. 그게 정식 표현이 아닙니다. 예? 차라리 정목사님, 송목사님, 성을 붙여서 부르면 돼요. 그런데 굳이 부목사님 이러는 분들이 계시거나, 또 더 기가 막힌 건 저는 이제 이거 한번 겪었던 일인데, 이제 어쩌다 이제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예? 보통 다니는데 이제 저 혼자 대신방을 다니게 됐어요. 대신방을 갔는데 제가 문을 들고 안녕하세요, 신방 왔습니다. 목사님은 안 오셨네요. 뻘쭘해가지고 예 그냥 제가 왔습니다 그러고 말았죠. 예. 이제 우리 그 이제 교육자님들에 대한 그런 인식도 좀 교회가 문화적으로도 좀 바꾸어 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부목사라는 표현을 쓰지 맙시다. 네? 자리 진장이라 그러든가 또 발음이 세 가지고 진상 그러면 안 돼요. 진장. 자 그런데 사랑을 받는 형제 이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말은 그 두기고의 뭐라고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예,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진실하다. 이 말은 믿음직한 이런 뜻입니다. 믿음직한. 이 믿음직하다라는 말은 사실 뭐가 기초가 돼야 되냐면 일관된, 예, 했다 말았다, 갔다 안 갔다. 예, 자기 기분 나쁘면 주저앉았다가 또 빠꾸마면 또 막 혼자 성령 충만한 것처럼 이러는 게 아니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저 묵묵히 그저 한 길만 갈 줄 아는 사람 옆에 꽃이 피던 구름이 흘러가던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묵묵히 일관되게 걸어가는 사람 금요일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 한번 나오면 그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냥 일관되게 나오는 사람 예? 운동도 이 운동 저 운동 하지 말고 예? 예? 족구면 그냥 족구 하나만 하세요. 예? 족구하다 축구 하는 사람들이 꼭 인대 끊어지고 예? 그 사람이 평소 쓰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종목을 바꾸면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예? 그 몸이 그 종목에 익숙해져 있는데 종목을 바꿔봐요. 농구한다고 막 족구공 가지고 농구대 던지다가 손가락 부러지고 그래요. 이건 그냥 조크입니다. 조크. 그러니까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골프를 치면 골프 하나만 치든가. 믿습니까? 갑자기 왜 골프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진실한이라는 말은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실력이거든요. 제가 자주 그리고 반복해서 인용하는 그 예레미야 애가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어떡하니? 새로우니.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야 어떻게 아침마다 새로울까? 가능해요. 사랑이 새로워지면 그 느낌도 새로워져요. 새로우니 주의 뭐가 크도소이다. 성실히. 주님은 얼마나 성실한 분인가 하면 아담 안에 약속했던 보내시리라 약속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약속을 수천 년의 불순종과 반역과 패역의 역사를 뚫고 하나님이 포기하신 적이 있었나요? 결국은 동정녀 몸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번역한 즉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무서운 일관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고집이에요. 고집과 고집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고집 센 사람이 이기죠. 근데 인간이 피조물인데 기껏 고집 부려봐야 몇 년 부리고 갈까요? 한 70, 80년 고집 부리다 가는 거예요. 뭐 점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근데 하나님의 고집은요? 영원하신 고집이에요. 어디다 대고 고집을 부려요? 네? 영원하신 고집쟁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항상 그러죠. 예수를 똑똑하게 믿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가 없다. 그냥 매들기 전에 좋은 말로 하실 때 빨리 항복하자. 이게 똑똑한 거예요. 근데 애들도 보면 꼭 매를 버는 애들이 고집 센 애들이에요. 그죠? 집에서 애들 키우다 보면. 그래서 제가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빌어. 그러면 구석다리에 서가지고 이러고. 그 엄마가 얼마나 화가 치밀겠어요. 예? 구석에 서가지고 안 빌어요. 엄마가 제발 빌면 엄마도 참 좋겠는데. 예? 아, 근데 저희 누님은 금방, 잘못했어요. 안 맞아요. 야, 진짜 아주 대종상감이에요. 연기가. 그러니까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은 죄예요, 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거 아니에요. 빨리 항복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한한 가슴을 열어서 모든 거짓꼴이 되어버린 재산을 다 말아먹은 아버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챙겨나간 그 천인공로할 그런 아들도 안아주시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키고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은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진실한이라는 말은 그 정체성을 기초로 그분이 펼쳐온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첫 번째 질문이 뭔지 기억나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그건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정체성을 물은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두 번째 질문이 뭔지 기억하세요? 이 중요한 순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옳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두기고 그리고 진실한 일관성 있는 믿음직한 두기고. 그러니까 두기고가 인간적인 인내가 유난하고 성실이 유난해서 성실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두기고의 사도 바울을 향한 개인적인 충성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누리고 얻은 그 사랑이 뿌리 깊게 확인되었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추워도 더워도 환경이 어땠든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든 그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바울 못지않는 믿음의 사람이죠. 이게 인간적인 성실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성경을 이제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은 갈 수 없는 몸이라도 자기와 똑같은 심정으로 충분히 그 현장의 성도들을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워 줄 인물로 두기고를 생각한 거죠. 이건 대단한 신의를 넘어서 복음의 동지적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우리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이게 성실함, 믿음의 일관성, 그걸 강조하는 거죠. 비록 거리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선교지 갔다 오면 또 거기에 아이들, 거기에 교회, 성도들이 늘 기도에 가슴 한켠에 남아서 동지적 연대감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봐야 돼요. 그것을 민족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한 형제 한 자매의 개념으로. 오늘 이 밤에도 이제 우리가 선교를 앞두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날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이런 두기고 같은 인물로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두기고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찬양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두기고는 누구여야 될까요? 바로 나 자신이 두기고입니다. 복덩어리들이 되어서 세상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 복이 어둠의 땅을 향해 흘러가 그 땅에도 주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제목을 놓고 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소한 소소한 기도의 제목까지 다 들으시고 신음소리도 귀 기울이시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 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